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고 바로 남한 땅이 바라보이는 그런 지역이라 항상 어려서부터 저 철조망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누가 살까, 정말 어려서 막연하게 동시민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8분계선 가까이 인민군인 마을에 살았던 김정현 씨는 늘 저 너머 남조선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소학교 한 1학년 쪽인가, 우리 때는 그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얘네 때는 이제 아마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들 친구들끼리 앉아서 휴식일이면 맥주도 한 잔 기울이고 그러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제주도에서 살 날도 있을 거라는 아버지의 바람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할 때도 있지만, 사실 김정현 씨가 한국을 찾게 된 것은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아버지를 비롯해서 전쟁 그 로병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저 땅에서, 북한 땅에서 돌아가셨는지, 내가 왜 나라를 위해 한생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이렇게 굶어서.
철갑모 넘치게 받은 훈장이 무색하게도 풀죽도 없어 굶어 돌아가셨던 아버지. 평생을 몸바쳐 충성한 조국,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고 20살 넘은 아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우물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딱 10전짜리 동전만 했는데 드레박을 타고 땅 밖에 나와보니까 하늘이 끝없이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부터 이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이 트이게 되면서, 아, 이것보다 북한보다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많고 많구나.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이제 2년째인 북한 개혁방송의 방송원 김정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잊혀지지 않죠. 제가 태국에서 비행기로 장장 5시간을 날아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새벽 7시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날이 훤히 밝지 않고 불을 켰는데 아주 그냥 서울이 불바다예요.
새벽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한국의 아침은 한마디로 불바다, 별천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집이고 어디서부터 그저 구분이 되는 게 개선을 나눠가지고 깜깜한 곳은 바다더라고요. 바다가 있는 부분만 불이 없고 이 안쪽은 다 불바다예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중국에서 태국으로 다시 한국까지 오는 그 힘든 여정을 송두리째 있게 하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김정현 씨 모자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서울에 발을 디디게 됐구나. 아, 어떤 그 뭐라 말할까,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 메달을 받을 때 세상을 향해서 웃는 그 모습과 제 모습이 아마 흡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며 제가 지었던 웃음이 아마 딱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흡족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네, 저기서는 어떤 생활이 날 기다릴까,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을까, 어떤 집을 받아가시고 어떤 생활이 또 새로 시작될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일까 생시일까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온 다른 탈북자들도 김정현 씨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망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탈북자가 떳떳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올라탄 한국행 비행기. 태국에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잠 한숨 잘 수 없었던 그때 기분이 어제일처럼 생생해졌습니다.
그럼요. 또 그런 비행기도 처음 타봤잖아요. 인생에. 북한에 비행기 탈 기회가 있어요? 일반 이 노동자 사무원들은 기차를 타고 어디 딴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다 증명서가 있어야 이 도에서 저 도로 가는 거, 이 군에서 저 군으로 가는 것도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것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제 타 군 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 넓은 대륙을 지나서 정말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 그때의 감정은 말할 거 없죠.
물론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 땅에서 온 자신을 그저 반갑게 맞아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이 과연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나라일지 그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멀리 몇 마리를 애돌아서 왔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철조망 하나로 사이두고 북한함이 대치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니고 임시 전쟁을 지금 종전을 선포한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태를 가지고 있는 저런 땅에 내가 가게 됐구나 하면서 혹시 저 땅이 자유의 땅이라고 찾아갔는데 그래도 저 땅에서도 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서울의 모습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목은 그냥 바깥으로 차창 밖으로 그냥 그저 아파트도 처음 본 게 아니지만 해도 아 정말 한국의 그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 첫 기회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합동신문센터에 갈 때까지 목이 그냥 앞으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창 밖으로 내다보느라고.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에 있는 탈북자 조사기관까지 가는 길 내내 처음 보는 서울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자동차도 얼마나 많은지 신호정지에 걸려가지고 차가 가다가 서고 차가 얼마나 많은지 우선 거기에 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도로가 얼마나 또 이 한국은 도로를 잘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참 이런 도로면은 비행기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집들도 또 현대 이런 식으로 맞게 정말 고층 살림 집들이 너무 많이 섰고
조선글로 적힌 거리 상점의 간판을 어린아이처럼 읽어댔고 하늘 향해 우뚝우뚝 솟아있는 고층 건물의 층수를 세어보느라 목은 기린처럼 길게 빠져있었습니다.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그 가족 묘지처럼 묘지를 이렇게 그 산 야산에다가 했는데 그런 묘지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콘크리트로 이렇게 비석도 해세우고 막 집 이 대문 들어가는 난간처럼 이런 것도 해세운 데도 있고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본 산 중턱의 묘지들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봉분에 근사한 비석도 세워진 묘지를 보고 나란 일을 크게 한 유명한 사람이 묻혔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한에는 개인 그 일 개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렇게 뭐 콘크리트로 뭐 비석을 요란하게 해세우고 이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네, 대리석으로 그런 특혜는 오직 그 김일성이나 뭐 그 일가에게만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자랐기 때문인지 그게 되게 낯설고 일반 사람들도 여건만 되면은 저렇게 조상님을 잘 모실 수 있구나. 그것도 부러웠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누구나 자손의 능력껏 묘지를 꾸밀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이 딱 벌어졌고 한겨울에도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한국의 산들도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와서 지금 오늘날에 이해하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묘였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해도 그때 당시는 아마 뭐 적어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도지사쯤이나 되는 분들의 묘진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궁금한 것은 풀고야만은 김정현 씨의 성격은 국정원 조사에서도 하나원 교육장에서도 여전했습니다.
네, 물론 그랬죠. 모범생이었어요. 어쨌든 간 모나 나이는 이전 50대지만 해도 모나 새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그 천직적인 그 뭐라 말할까 네, 그 습관이라 할까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런 걸 누가 얘기하면은 쫓아가서 어디까지라도 따라가서 알고 싶고 그 진모를 파헤치고 싶고 이런 게 제가 아마 그래서 기자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고향 북한 땅에서 방송원에 기자 일을 했던 김정현 씨는 남과 북의 다른 역사적 설명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새로운 문화를 익히는 일에도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서 상식적으로 남한 사회가 쭉 똑같이 8월 15일에 해방돼서 남북한으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북한에는 소련 정치, 남한에는 미군 정이 들어서면서 그 됐던 그 정치 역사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깨우치는데 제가 참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참 우리가 좋은지 아니면은 그 탐구력이 좋은지 모르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직업적으로 이걸 많이 알고 싶은 사람이 돼서 그렇다 하니까 글쎄 뭔가 좀
몇 개월간의 정착 교육을 마치고 서울의 한강 서쪽 강서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당 어디라도 몸 편히 누울 곳이면 좋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방 한 칸의 작은 거실, 부엌 살림 하나 없는 작고 텅 빈 아파트를 보고서는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집이 그보다 훨씬 몇 배 컸고 참 남양바지가 돼서 좋았어요. 그랬는데 평수도 작고 처음엔 아무 가장집물 없이 사람만 이제 들어갔잖아요. 사람만 톡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서 어마나 한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어마나 했거든요. 엄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답게만 살 수 있다면 하고 소원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초라리만큼 작은 집에 들어서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참 이런 집을 받고 산다는 게 참이 그 집을 다 잃어버리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해도 어차피 누구의 그 뭐 꺼득임이나 충동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가고 싶어서 택한 길이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걸음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은 순간이고 잊어버려야죠. 네, 이런 집에서라도 내가 재기해가지고 물론 남한에서 오랜 기간 이 뭐 장사하시고 회사에 다니시고 이런 분들한테 대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지 이 집에서 꼭 잘 살 거야 하는 생각이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김정현 씨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머니여서도 그랬겠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직장을 갖게 된 터라 더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천주교 그 하나원에서 그 한 게 반이 있어요. 천주교를 그 지망하는 사람들 거기서 제가 반장을 하면서 그 수녀님하고 좀 가까웠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주면 좋을까요? 전망 문제를 그분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북한에서 이런 일을 좀 했거든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럼 소개를 해드리죠 하면서 데리고 온 것이 여기예요.
오늘 북조선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정말 이 요양보호사 자격도 지금 여름에 공부해서 땄고 또 컴퓨터 학원도 현재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이버대학 지금 사회복지학과 지금 1학년이거든요. 참 배움에 욕심, 이런 욕심에는 제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야간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원격 수강을 하는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을 나가지 않는 주말에는 집안 살림